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본문이 여러분들을 강력히 인도하는 주제어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탈선을 안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돌아다니는 많은 기도가 굉장히 탐욕적이고 궤도에서 벗어나 있으며 탈선한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항상 말씀에 바른 원리를 따라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오늘 이 밤에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 건 기도하는 헌신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의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여섯 가지 특징이 있었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뭘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기도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었죠? 힘쓰니라. 그 힘쓴다는 말은 애쓰고 노력한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더 정확한 뜻은 기도에 헌신자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3.1교회가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 오늘 이 영성 집회는 단순히 우리가 이런 집회 한다 폼 잡고 과시하는 그런 집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집회는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이 끊어진 답이 없는 세상 앞에 기도에 헌신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진장들, 모든 교회 리더들이 입안만은 목숨 걸고 목사님 말대로 하면 목숨이 여러 개여야 하겠네요. 예, 매일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야 돼요. 예, 그러면 세상이 시간이 금방 가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재밌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구나.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를 들어가 보면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가 재밌어? 예, 기도가 재밌어요. 누구랑 대화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그 기도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예? 창조주 하나님과 통화를 하는 사람인데 세상이 어떻게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기도가 최고의 전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시편 23편 다음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해, 설교, 강해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가능하면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외우진 못하더라도 읽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정도로 강력한 소망과 약속이 담아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한 공식적으로 사실 세 번 정도 침공을 합니다. 605년 BC BC로 연수가 계산이 되면 연수가 많을수록 더 오래된 거죠. BC 605년에 1차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때 또 많은 포로들을 붙들어 가요. 그리고 2차 침공이 BC 598년 2차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도 많은 그 굴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붙들려갑니다. 이때 붙들려갔던 선지자가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기능도 있었으나 사실은 그의 원래 직책이 제사장이었어요. 에스겔서 1장에 그의 직함이 소개되고 있죠. 그는 BC 598년도에 붙들려갑니다. 말하자면 붙들려갔다는 것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똑똑했거나 유용한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공할 때는 성전까지 다 파괴를 해서 성전의 모든 금은 폐물뿐만 아니라 기구들을 전부 바벨론 땅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때가 587년, 그러니까 11년 후에 3차 침공으로 지도상의 이스라엘은 사실상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요 또 약속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간 중에 받은 환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온 유대가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뭐예요? 생존이 급급할 정도가 아니라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숨만 붙어있는 호흡기만 떼면 끝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그래서 1장서부터 34장까지는 크게 나누는데 전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었다면 37장서부터는 이제 그 심판의 시기가 끝나고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오늘 37장을 통해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에 두시죠? 골짜기.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생활을 또 목축이나 이런 그 일상을 많은 골짜기와 계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지형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에 의해서 이들이 전부 포로로 붙들려가서 바벨론 낯선 타양에서 아주 저지대, 그것도 늪지대에서 거의 강제 노역에 동원이 돼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시인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시편 137편. 그때 썼던 시요 노래인데 얼마나 그 구슬픈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뭘 기억하며 울었죠? 예,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여러 강변 그랬죠? 앞을 잠깐 보실까요? 사실상 이 지역도 물이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스라엘 포로들이 붙들려가서 어디에 강제 노역으로 동원이 됐는가 하면 관계수로를 만드는데 동원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변은 이제 여러 해석자들의 보편적인 해석을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저런 강변이 아니고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강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아, 이 심정 좀 상상이 가세요. 포로로 붙들려가서 자기들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무너진 시온을 기억하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연주를 해야 되는 악기잖아요. 그런데 버드나무에 그냥 걸었어요. 노래할 힘조차 끊어진 거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으로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함이라 노래하라 함이로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건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악기를 바벨론의 사람들의 즐거움거리로 노래할 수 없는 거죠. 이들의 처지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내 입천정에 붙었다 그랬어요. 자, 여길 좀 이제 지나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서부터 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죠. 이들이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슬픈 노래로 노래했죠. 여호와의 분노에 매를 나로 말미암아,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다같이 시작.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시작. 자, 앞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런 애가 또 시편 137편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가서 지금 겪고 있는 상태나 상황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죽은 지 오래된 시체와 같은 그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혹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의 지금 처지나 환경과 입장이 영적인 상태가 이거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될 말씀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나 사회의 현장이 거의 유사하지 않는가 하는 아픔이 있어요. 참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성경은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항상 인간의 본질에 공통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두어서 그 골짜기는 지형상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현장이에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가득했죠?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오늘 이 애가의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미 우리는 지금 죽은 지 오래된 자와 같다. 뼈가 쇠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골짜기에 널려진 마른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히브리 노예들,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육적인 상황과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자 글을 한번 보십시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37장이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물었던 질문은 뭐예요? 뭡니까? 사람아, 인자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오늘 이 밤에 이 질문을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하면 해가지고 살아나겠어요? 살아나려고 털커덕거리다가 그냥 다시 주저앉겠네요. 다시 묻습니다.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골짜기의 뼈들이 죽은 지 오래된 것과 같은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예,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자꾸 설교 시간에 이상하게 아멘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분명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약속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이제는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손을 놔버린 이미 내 손에서 떠나간 어떤 질곡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과 대면한 그 일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인 등이 살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이란 뜻이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아니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대화를 좀 마저 이어가 보십시다. 주님과 하나님과 에스겔 사이에 이 놀라운 역사의 면전 앞에 민낯을 드러내고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두 번째 뭘 말씀하셨어요?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대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마른 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가득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같은 그 누워있는 뼈들에게 뭐라 그래서 뭘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진정한 에스겔 골짜기의 부흥은 뭘로 시작이 돼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체자이시며 이 37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분이 주어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뭘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라. 여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살아나는, 회복되는 첫 번째 공식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 생기.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들어간 말씀이 열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나를 바꿉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성령에 의지되지 않고는 말씀이 나하고 무관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식의 한 편을 또 축적하는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만만 해집니다. 머리만 커져요. 귀만 커져요. 판단자가 됩니다. 그거 틀리는데. 그 해석이 그게 아닌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이 밤의 모든 마른 뼈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서 그 모든 죽었던 나무에 싹을 틔우고 죽었던 심령에 꽃을 피워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주께서 6절 보세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아직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이제 겉모양은 뭐가 됐어요? 사람처럼 됐어요. 근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이제 뭐가 들어가야 삽니까? 뭐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납니까?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겸손한 마음으로 첫째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두 번째는 그 죽은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분하고 이제 저녁을 좀 먹는데 늦게까지 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 자매님인데 너무너무 부부관계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시어머님과 관계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는 게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님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은혜를 받게 돼요. 성령님이 이 자매님의 마음속을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혼의 위기까지 정말 아슬아슬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흥분을 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을 받으니까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불쌍하게 보일 수가 없더래요. 왜 불쌍하게 보였느냐? 불쌍하게 보여서 불쌍한 게 아니라 어쩌다 나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을 남편을 생각하니까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그래서 요즘은 남편만 보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주물러준대요. 미안해가지고 등도 긁어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아유,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길고 오랜 시간 당신 마음고생했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전부 원인이 남편에게 있더래, 남편에게. 그래서 자기 신세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바뀐 거죠? 본인이 바뀐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지금은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거리를 다녀도 누가 이렇게 혼자 지나가거나 혼자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아, 하나님, 저분이 혼자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모든 눈에 띄고 걸리는 게 전부 기도 제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할렐루야.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거의 한 10시 가까이까지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결국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모태 신앙이다시피 했는데 제가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고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변하면서 모든 보이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일 큰 변화가 남편과의 관계. 어쩌다 나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힘들고 외롭고 마음고생했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딱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가져지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거의 골짜기에 마른 뼈더미들이 있잖아요. 가죽이 입히고 힘줄이 덧입혀졌는데도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말로 시체인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이 시체인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렇게 살 수 없다. 참 우리 교인들 착해요. 다 따라하는 거 보면. 할렐루야. 은혜는 그렇게 겸손하게 착해야 들어갑니다. 낮은 골짜기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에 그 널려진 수많은 뼈들이 말씀 듣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진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우리 고영원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아주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의감의 권세에 매여 내 이름 빼앗기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덤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신음하고 있는 저들이
우리 그대로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해답 없이 소망을 끊은 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진정한 부흥의 원리를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들어가라. 오늘 그 말씀을 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 죽어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여 말씀을 들어라. 생기야 그에게로 들어가라. 그럴 때 그 골짜기에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과 그 비전과 그 약속을 믿습니까? 네. 에스겔 골짜기의 비전을 믿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내 인생과 붙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내가 갖고 나온 모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내 꿈을 과감하게 부숴드리고 내 꿈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보여지게 하시고 붙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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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세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